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신앙이 생활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야 목사가 목사답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장로가 장로답은 거예요. 집사가 집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은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요, 고민이 아닌가. 신앙과 생활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아닙니다. 연결되어져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목사다운 삶이 되어져서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2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슴에 품었던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원형, 초대교회, 신약교회, 2장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성전 문 앞에, 어떤 문 앞이냐? 미문입니다. Beautiful gate.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문 앞에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지체 장애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치유받은 이 지체 장애인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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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고친 사건, 이것이 최초의 초대교회의 기적이요, 표적이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꿈틀꿈틀거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생활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야. 이렇게 신나고 놀랍고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곳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우리의 신앙이 꿈틀꿈틀거려서 역동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신앙과 생활이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기본 요소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기본 요소, 그 신앙의 기본 요소가 내 삶으로 적용되어질 때에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세 가지죠. 말씀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말씀과 예배와 기도. 성가대만 시작.
말씀과 예배와 기도.
예,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게 신앙의 기본 요소예요. 말씀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열기는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선교의 추진력은 무엇입니까? 이 추진력과 동기가 없으면 목사가 아무리 권면하고 하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추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조금 봉사하다가 좌절하고 멈춰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에서 그게 펑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말씀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던데요. 예배하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못하던데요.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내가 실족할 이유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모습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경을하지 마세요. 예배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잘못된 사람들 보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절대로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바르게 기도하지 아니한 것이지, 그들이 바르게 예배하지 아니한 것이지, 그들이 바르게 말씀 공부하지 아니한 것이지.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살아내지 못한 그들의 잘못된 거기에 내가 왜 실족당합니까?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린 꼭 하나 정리하십시다.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 꼭 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 멋진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목적을 망각하고 행위에 열중하는 데 있어요. 목적을 망각하고 행위에 열중하는 것. 예를 들면 말씀 공부의 목적을 망각하고 말씀 막 하는데 예배의 목적 망각하고 예배드립니다. 기도의 목적을 망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 오늘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바로 그 해답을 주는데 한마디로 기도의 목적, 예배의 목적, 말씀의 목적. 바로 그것은 바른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걸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면요.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두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전념해 보세요. 성공합니다. 능력 있는 삶이다. 신앙이 생활이 됩니다. 아멘? 분명해요.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하고 예배를 제대로 하고 성경을 제대로 하면 거기에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면요.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했어요. 그런데 내게 남는 것이 이웃을 바라볼 때에는 그냥 많겠지만 그중에 하나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은 compassion,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 성공한 겁니다. 예배 성공한 겁니다. 말씀 성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과 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 보세요. 일해 보세요. 직장 생활해 보세요. 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그 생활의 성공자들이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마세요. 또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게 남는 것인데 사람 바라볼 때에 남는 것이 뭐냐?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주님의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남았으면은 이거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능력이 되고요. 주님처럼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컴패션,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사건, 스토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드리고 참 막 시기, 질투, 미움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왜? 말씀에 막 도전 받고서 그래도 내게 속에 있는 그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막 갈등하잖아요.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주차장 가가지고 그 원수 만나잖아요. 한바탕 딱 해버려요 그냥. 이러면 헛된 예배 드린 거라니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이게 있는데 커리어가 있는데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어떻게 해요? 쪽팔리지만은 그냥 용서해주고 한번 해봤다는 거지. 아, 그랬더니 너무나 기분이 좋더래요. 여러분 쪽팔려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생활되는 거예요. 쪽팔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 공부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그 자리에서 순간 내가 달라져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했다면은 그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러면 뭐 아무 그 역사도 없고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섬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고 친 사람들 숨는 곳이 그 당시에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성 사이에 있어요. 사람이 내려갑니다. 거기서 사람들 등쳐먹고 강도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종교인입니다. 예배 돕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쓰러진 사람 보고 측은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 보세요. 측은히 여겨.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삶은 쫙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없으면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보세요. 남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영성이에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조금도 다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 아니해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능력 있는 행동들이 일렬로 쫙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 공부합니까?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알고 있는 거, 그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변론 잘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그런 성경 공부 아닙니다. 삶을 위한,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삶의 변화를 위한 예배, 삶의 변화를 위한 그런 말씀 공부가 아니면요 소용없어요. 목적은 삶의 변화인데 그 변화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신앙이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중에서 제가 오늘 본문은 기도 생활을 좀 처음에 부각시키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정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말씀이에요. 제9시 딱 나오잖아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이제 이번 한 주 보내놓고 다음 주부터 한번 정합시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야 돼요. 이게 결단해야 돼요. 말씀 듣고 그저 아멘 해야 돼요. 단순한 순종에서 나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야 돼요. 이게. 여름방학 뭐 할 겁니까?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저는 기도생활이라고 봅니다. 시간 정해서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세 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정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이걸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국교회식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 그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 열려 있어요. 10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쁜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작정된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뭐 다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습관이 되잖아요. 거룩한 습관.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외국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왕이 세 번 바뀌지만은 계속 총리로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던 다니엘.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위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자세를 취하고 기도했다. 뭐예요? 매일매일 전에 행하던 대로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해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했어요. 사람들의 그 위협에 조롱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즉흥적인 기도가 되어져요. 즉흥적인 기도 뭐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은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 보면요 30분 정도 뭐 운동 안 하다가 하자 하니까 한번 힘내서 했어요. 30분 딱 하니까 이 탄수화물이 다 타버리니까 이게 기분 좋고 입맛이 돌아오고 그래서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딱 하면 뭐예요? 입맛이 돌아오고 잘 먹으니까 살찌지 내 속에 있는 지방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말씀 듣고 부흥에 때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즉흥적인 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빠져야 할 몸에 안 좋은 그 요소들 있잖아요. 그 지방들 많잖아요. 그게 쫙 빠져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안 빠진다는 나쁜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연결시켜보면요 그렇게 즉흥적인 기도해가지고는요 그런 맛은 알아요.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옛 습관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지만은 그럼 기도 즉흥적인 기도하면요 효과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일 뿐이지요. 그런 그 보일 뿐이지 시험 오면은 퍽퍽 쓰러지게 돼 있고요. 뿌리가 없기에 넘어지게 돼 있고요. 여러분 그 신앙이 생활의 힘이 되겠어요? 생활 나타나게 되겠냔 말이죠. 현재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 그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압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100인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미치는 리더십 중에 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의 쇼 보셨을 거예요. 흑인 앵커잖아요. 그가 어떻게 큰 영향을 줍니까? 이 책이 좋습니다. 그럼 곧바로 밀리언셀러가 되잖아요. 이거 좋다. 그러면 당장 그거 뭐 바닥이 나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 오프라 윈프리.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을 보세요. 아픔과 눈물로 20대까지 점철되었어요. 그녀는 18세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9살 때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특히 친척들에게 성추행당하고 강간당하고 14살에 자신도 사생아를 낳게 되고 3살 때부터 외할머니에게 맞으면서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하고 20대까지 방탕하고 타락하고 마약으로 찌들었던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조롱과 천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였지만은 그가 이렇게 변신되게 된 그 비결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자가 질문했어요. 인터뷰했어요. 기자들은요, 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참 잘해요. 그 궁금한 게 많으면요, 질문을 잘해요. 14살 때 아이를 낳은 미혼모로서 자신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마약까지 했던 타락한 인생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오프라 윈프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나를 써 주옵소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 역전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조금만 힘들고 좌절할 일이 있고 절망할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신앙의 키를 가지고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게 생활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포기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말씀 묵상하지 않을 때에, 예배에 실패할 때에, 그냥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다 손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이트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오후 3시라 그러면요, 그 사막지대에 유대 강야에서 몰아치는 그 뜨거운 열기, 참 그게 움직이기가 참 너무 덥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러 갔다, 뭔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운동의 기본은요, 뛰는 거잖아요. 뛰는 거. 뛰는 거예요. 무슨 종목이든지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군대에서도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구보잖아요. 구보. 이 뛰는 것은요, 기본적인 것이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는요, 그 기본적인 그 뛰는 거, 그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비가 온다고 안 하고, 뭐 눈이 온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햇빛이 쨍쨍 찐다고 안 하고, 이게 아마추어라니까요. 근데 프로는 안 그래요.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내리잖아, 구름이 있으나 계속 뛰는 것이에요. 이게 프로입니다. 신앙의 프로가 되기 원하십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분 나쁘나 좋으나 그때의 신앙이 삶으로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 심리학자 플로리다 대학 교수인 안드레스 에릭슨이 딱 잘라 말했어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없다. 말 들은 얘기잖아요.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노력하는 사람, 날마다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훈련하는 사람, 연습하는 사람 이길 재간이 없대요. 그분 말에 의하면 10년간이면 그때는 차이 난다는 거죠.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탁월한 것이 없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뜨거우나 추우나 기도하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하면요, 그냥 무능력 자체예요. 그냥 교인이지 뭐. 신앙이 생활이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에 예배 드리십시다. 이게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럼 생활의 예배가 중요하지요.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내가 너무 바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무 바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종교 계획자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베드로 안에 있습니다. 요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말씀 공부고 기도고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떨어지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을 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 장인 보고 우리를 보라.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